봉독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제3장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0페이지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 있는 말씀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워함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 오늘도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죄 용서함을 받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성가대의 찬양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는 영광되고 우리 가운데 은혜로 임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얻고자 원합니다. 이 시간 오셔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이 예배에 동참하는 주의 백성들 있는 곳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들이 얼마 동안 베드로 전서를 읽어오던 것을 중단했댔습니다. 지난번 마지막으로 읽은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 전서 3장 8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했더랬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에게 복을 빌어서 하나가 되라고 하셨고 그리고 화평을 구하여 하나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봉독해드린 베드로전서 3장 13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신앙 변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원하는 것입니다. Defense of Christian Faith. How we could defend our faith in Christ.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는 믿음, 우리가 믿는 복음의 진리를 어떻게 변호할 것인가라고 하는 말입니다. 1998년도에 가장 중요한 인물로 선택된 타임 매거진의 사람은 한 사람이 아니라 원래는 두 사람이었는데 한 사람은 케네스타라고 하는 특별검사였고 한 사람은 미국의 대통령인 빌 클린턴 대통령이 나란히 두 사람의 얼굴이 인쇄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그분의 죄와 허물을 들추어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대통령은 자기의 많은 변호사들을 고용하여 자기를 변호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기독교를 향하여 반대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오늘 복음의 진리를 향하여 과연 기독교가 무엇이 옳은 것인가 예수 믿는 진리가 무엇이 옳은가라고 우리에게 반박해 오게 될 때에 과연 우리들은 그들을 향하여 어떻게 이 세상을 향하여 어떻게 우리가 답변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에는 신학적으로 변증학이라 다시 말하면 기독교의 진리를 변호하는 학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옳다고 증명하는 학문을 가르쳐서 변증학 영어로 말하면 apologetics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다시 말하면 무엇이 기독교가 옳은 것인가 당신이 믿는 믿음이 무엇 때문에 옳은가라고 질문을 하게 될 때에 거기에 대한 답을 준비하라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15절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은 헬라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프로스 아폴로기아라고 하는 말이 이 영어에서는 아팔라지 변증이라는 말입니다. New American Standard Version이라고 하는 그런 번역에 보면은 always being ready to make a defense 항상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 변호할 수 있는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이 세상에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내가 믿는 진리,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하고 올바르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세상에 증명해야 될 책임 있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라비 제카루아야라고 하는 유명한 박사님은 얼마 전에 하버드 대학과 프린스턴 대학에 가서 기독교를 반대하는 학생들을 모아놓고 강연을 했습니다. 왜 기독교가 올바른 믿음인가라고 하는 것을 변호하는 강연을 하고 난 다음에 그분이 강의한 내용을 모아서 만든 책이 이런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책의 이름은 이렇습니다. 과연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이 없이 살 수 있느냐? Can man live without God? 사람이 하나님이 없이 살 수가 있느냐? 인간이 하나님이 없이 존재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분의 해답은 인간은 하나님이 없이 살 수가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18세기에 가장 유명한 독일의 철학자라고 불려지고 있는 임마누엘 칸트는 하나님이 없이 인간의 이성으로 참된 선이 무엇이며 진정한 양심이 무엇이며 참된 인간의 목적이 무언가를 연구하고 변호하려고 했지만은 결론적인 내용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는 참된 인간의 선을 만들어낼 수도 없고 추구할 수도 없다고 하는 사실을 그는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861년에서 1881년까지 살았던 러시아 소련의 유명한 소설가인 도스토옙스키는 죄와 벌이라고 하는 Crime and Punishment, 죄와 벌이라고 하는 책을 소설을 썼습니다마는 그분이 한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세상에 안 계시다고 하면은 무슨 일을 해도 괜찮다. 그런 말입니다. If God is dead, everything is permissible.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하면은 무슨 일을 해도 상관이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선과 악의 판단자가 없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세대를 향하여 베드로 사도께서는 그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믿는 기독교, 우리가 믿는 복음의 진리가 올바르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변호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은 물론 이 내용이 기독교 변증의 전체의 내용은 아니겠지만은 그러나 베드로 사도께서 오늘 하시는 이 말씀이 상당히 우리가 기독교를 변호하고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는 데 대단히 소중한 일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믿음을 어떻게 증거할 것인가? 기독교는 옳다고 어떻게 말할 것인가? 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첫 번째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 그것이 바로 기독교에 대한 변증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 13절에 보면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한 행위로 하나님을 보이라는 말씀입니다.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나는 믿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선한 행동으로 하나님을 보여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말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선한 행동, 우리의 착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선한 행위로 변증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 인간의 선한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선행이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기독교를 부정하고 기독교 무용지론을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선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 사도의 말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 사도는 2장 18절에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I will show you my faith by what I do. 야고보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아름다운 행동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선한 양심으로 말미암아 불신자들의 비방을 막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은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선행으로 비방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기독교는 필요 없는 것이다. 기독교는 아편과 같은 것이다. 기독교는 소용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선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북한에 양식을 보내어주는 일이 바로 이런 것을 말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선한 양심을 행동으로 나타나게 될 때에 그 사람들의 마음을, 그 사람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라고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사도는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누가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가, 특히 교회 안에 있는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말할 때 누가 그런 자격이 있느냐,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 무엇이든지 선한 일을 위하여 애쓰는 사람,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사람,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 아, 저 사람 같으면 예수를 믿겠다, 저 사람 같으면 신용할 수 있다, 외인들에게, 외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장로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깥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선한 일에 대하여 증거를 얻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불의한 세대 속에서 살면서 우리의 양심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20세기에 미국의 가장 유명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은 라인홀드 니버라고 하는 사람을 들 수가 있습니다. 라인홀드 니버는 디트로이트에서 목회를 할 때였습니다. 디트로이트에서 그 당시에 아직도 레이버 유니언이 없었을 때에 노동자들이 착취를 당하고 학대를 받을 때 그들 편에 서서 변호한 사람입니다. 라인홀드 니버가 쓴 책 가운데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도덕적인 인간과 비도덕적인 사회, Moral Man and Immoral Society.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 부도덕한 사회 속에서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선행을 행동으로 보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기독교를 증거하라, 그것이 베드로 사도의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악하더라도 하나님 한 분은 선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본받아서 선을 행동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118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에 예수님을 향하여 변론하기 위해서 찾아온 청년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오직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니라,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나의 삶이, 나의 행동이, 나의 삶이 하나님의 선을 나타내 보인다면 나는 적어도 기독교를 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나의 행동이 하나님의 선을 방해하고 있다면 나는 기독교를 전하는 자가 아니라 기독교를 방해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될 때에 그리스도인 신앙의 변증이 무엇이냐? 우리의 입으로 말로 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선한 행동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사실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에 참으로 베드로 사도의 증거가 옳다고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기독교 신앙을 향하여 반대하는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과연 기독교에 소망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소망이 있는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세상은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은 소망이 점점 없어져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10년, 2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는 물을 사 먹는 일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디를 가더라도 물을 사 먹습니다. 왜냐하면 워터 폴루션, 물의 그 오염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할 것입니다. 우리가 물이 오염되어서 살 수 없다. 나아가서는 공기가 오염되고 오존층이 깨어져서 인간이 살 수가 없다. 인구가 팽창해서 살 수가 없다. 먹을 것이 없어서 살 수가 없다. 질병 때문에 살 수가 없다. 인심이 사나워서 살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세상에 희망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희망이 없는 이 세대 속에서 기독교가 전해질 수 있는 그러면 소망이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2K 프로블럼을 말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에 일어나는 문제성 때문에 연구를 하고 돈을 쓰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바울 베드로 사도는 기독교에 소망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바울은 말하기를 이는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없는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은 슬퍼할 것이 할 것이지만은 오늘 우리에게는 슬퍼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기독교 안에 소망이 있는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 예수님께서 지배자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창조자가 되시고 주인으로 주님을 마음에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비록 인간 사회 속에 소망이 없지만은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좌절과 눈물과 애통하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I am the resurrection and life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예수님께서 소망이 되신다고 하는 것은 주님 자신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거로 이 지상에서부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기독교에는 소망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3장 8절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에베소 2장 12절에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구주로 모시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해답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불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변하지 아니하고 오늘날까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기독교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즉 예수 그리스도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예수님 오실 것을 예언하였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요엘서 3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성령 강림을 약속하셨는데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오순절날에 성령님이 오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불변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서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는다면 오늘 기독교가 말하는 모든 소망은 헛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인류가 물의 오염으로 살 수 없을 날이 오기 전에 우리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오리라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은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소망이 무엇인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를 부정하고 부인하는 이 세대를 향하여 세상에 소망이 없지만은 오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다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증거해야 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15절에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독교를 변증하는 문제 중에 또 한 가지의 문제는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의 의미를 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기독교를 변증하는 중요한 내용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17절에 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통의 문제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전능자이시고 하나님이 절대자이시고 하나님이 창조자이시면 왜 이 세상에 질병이 있느냐? 왜 이 세상에 전쟁이 있느냐? 왜 이 세상에 가난이 있어서 사람들이 굶어 죽느냐? 이런 고통의 문제를 너희들이 기독교가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말하기를 선을 행하는 자에게도 고난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주님을 잘 믿는 자에게도 죽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자에게도 질병이 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자에게도 사업에 실패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통, 이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해석하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선하시면 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영어 번역에 보면은 Anyone who does not carry his cross and follow me cannot be my disciple. 다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이 없이는 주님을 따를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고난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죄의 값으로 고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값은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욥기 14장 1절은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여인에게서 나지 아니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여인에게서 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다 어머니에게서 났다는 말입니다. 어머니에게서 난 사람은 오래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인간들이 당하는 고통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창세기 3장 19절에 내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기독교가 고난에 대해서 대답해 주는 것은 우리 모든 인간이 고난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고난을 가지고 아름다움을 창조하시는 분이라는 대답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선을 창조해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영리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면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은 선을 만드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요즘은 다 리사이클 페이퍼라고 해서 신문이나 모든 종이도 다 한 곳에 모아가지고 이것을 다시 처리를 해서 새로운 종이로 만들듯이 하나님께서는 고난, 고통,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인간의 손에 있는 고난을 선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서는 고난이 선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기독교의 참된 진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고난을 경험하셨습니다. 여러분, 가난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 세상에 예수님보다도 더 가난한 사람도 없을 정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나서 40일이 되었을 때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을 품에 안고 예루살렘 성전에 갔습니다. 많은 돈 많은 사람들은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를 제물로 드리는데 예수님의 아버지 어머니는 너무나 가난해서 비둘기를 겨우 제물로 바쳤습니다. 마다들을 낳아서 가장 기쁘지만은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는 비둘기를 가지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아마 전설에 따르면은 요셉이 예수님의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고 예수님은 홀로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남동생이 네 사람, 여동생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은 만약에 여동생이 셋이라고 하면은 여섯 동생들을 거느리고 홀로머니 모시고 얼마나 가난했겠습니까? 예수님의 아버지가 목수였기 때문에 예수님도 목수 일을 하였을 가능성이 많은데 이런 가난을 주님은 경험하셨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마지막에 인간의 죄를 걸머지시고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예수님이 당하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고 의를 이루시는데 예수님은 마지막에 십자가 위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고난과 이 어려운 고통을 통해서 예수님은 선을 이루시고 의를 이루시고 구원을 이루시고 또한 속죄함을 이루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로마서 8장 1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고난에 대한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의를 이루시고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고난이 없다면 하나님의 선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덴마크의 유명한 철학자여 신학자였던 조헨 키엘케골이라고 하는 사람은 1813년에서 1855년까지 42살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가 남긴 책들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속에서 아름다움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가 쓴 책 가운데 하나를 보면은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고난의 복음.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입니다. 복된 소식입니다. 그런데 그가 제목을 붙인 것은 고난의 복음, The Gospel of Suffering, 고난의 복음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고난의 십자가를 통해서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고 고난당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당하는 고난이 의미가 있는 것은 이 고난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잠깐 당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은 생각한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은 고백하기를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여호와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의 대답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세상을 향하여 이런 대답을 해야 하겠습니다. 기독교를 어떻게 변호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선한 행동을 통해서 변호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을 가지고 변호를 하고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서 의를 이루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게 될 때에 오늘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온 세계 만방에 전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 사도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신앙의 변증을 깨닫고 우리도 이 내용을 가지고 주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